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을 가리켜서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광야는 결단코 편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너무 춥죠. 그리고 가는 길에 전갈도 있고 그리고 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를 가리켜서 이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광야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생활이 결단코 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여기 집이 없습니다. 정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내가 온전히 거주할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언제 어디에서 폭풍우가 몰아올지, 폭풍우가 몰아칠지, 언제 파도가 몰려올지, 어디서 먹구름이 생겨서 비가 쏟아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 오르막이 좋은 것인가 내리막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오르막이 좋습니까? 내리막이 좋습니까? 이 비유를 들려고 하니까 오르막이 좋은 것인지 내리막이 좋은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요즘에는 잘 안 탑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산을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다가 보면은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그냥 자전거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많이 느껴질 정도로 힘이 들어요. 숨도 헐떡거리고 근육도 아프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리막길이 나오면은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내려갈 때는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신나게 내려가죠. 조심조심 하면서 내려가는데 어떤 길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인생은 경사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들 이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광야와 같은 인생 또 나그네와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길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걸어가는 그 구간을 가리켜서 시험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낭만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믿음다워지려면은 반드시 시험이 불가피하고 신앙은 이 시험을 통해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죠. 아브라함은 사실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시험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해야 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는 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시험을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실제여야 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알고 있는 지식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귀신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근데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식적으로 아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반드시 삶에서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달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와 같은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죠. 그래서 시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다양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질병이 다가오죠. 어떤 성도에게는 사고가 다가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다가오고 때로는 실직도 다가오고 자녀로 인한 문제도 다가옵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우리가 보통 시험 그러면 두 종류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유혹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는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해 나가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는 힘든 겁니다. 힘든데 그 힘든 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적으로 부딪혀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내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시련을 허락을 하십니다.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아, 저 성도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를 테스트하실 때 아무에게나 똑같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조절을 하죠. 아직까지 연약한 성도에게는 아주 약한 강도를 가지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강도의 믿음, 시련이 다가왔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 정도 수준에 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도의 시험을 겪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서 아픔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아픔이 없이 여기까지 온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픔들 뭡니까? 그 아픔들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아픔만큼 한다는 말씀은 조금 잘못된 거고요. 그 아픈 것을 얼마나 견뎌내느냐, 이겨내느냐,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아픈 것만큼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혹독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픔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에 그때 야고보 사도는 반응을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 내게 아픔이 다가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건 엄청난 시험이죠. 아니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은 테스트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죠.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심한 아픔이 있을 경우에는 내 믿음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성도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사실 좀 이상한 정신 이상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처음에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자손으로 하여금 내가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단 한 명 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게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는 것이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뭐냐면은 우리 둘이 올라가는데 둘이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부활의 그 능력을 맛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아프면 아플수록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결과를 생각을 하면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들에게 두 손을 묶고 칼을 들어서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 그 결과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험이 있다면은 결과를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통과하고 나면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시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생각을 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시험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어죽이 떠죽이 성도로 남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아픔을 통과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통과하고 났더니 내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왜 시험이 이렇게 많느냐고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과해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중심에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울상이 되는 것이죠.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뻐서 감사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정말로 아픈 일이 다가올 때 울상을 지으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내 신앙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상황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면은 이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부르면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묵상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험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됐구나. 이 시험이 온 것은 바로 나를 더 성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조금의 어둠도 없이 그 어둠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법을 두려워 떨고 있던 성도도 그 마음속에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 안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들고 있으면은 내 중심에 선함이 흘러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들도 또 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다, 분명히 그 아픔으로 인해서 어둠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 아픔을 이렇게 직면하면서 이겨내고 나면은 그동안에 나를 내 속에 숨어져 있던 어두움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셨죠. 보통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아버지라 부르시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가 날 때는 말입니다. 아빠라 부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서 그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빠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에, 신뢰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럽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받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 가슴을 아프게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시죠.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이상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십니다. 빨리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좋은 것이고요. 민기적 계속 피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보면은 그 시간이 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쨌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아픕니다. 그 아픈 것을 피해가지 말고 술 마시면서 자꾸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픈 가슴, 그 아픈 가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아가되 끝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 속에 온전함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정말로 더 온전해지고 온전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숨어버렸다, 다시스로 가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그에게 다가오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이고 또 더 큰 아픔들을 또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반드시 나 자신이 거기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 누가 바라보아도 참 멋진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죽는다고 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복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길이 안 보이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 절대로 그렇게 해서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만 넘어지냐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부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죠. 보면은 이분은 분명히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보니까 일어나서 찬송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권사님에게 나타난 겁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죽어도 살아나는 이 모습, 여러분이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분명히 정말로 아픔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와 같은 성도는 웬만한 바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에 찾아오면 죽는다고 소리칩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들은 잠깐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실 결말을 생각을 하십시오. 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되겠구나. 죽음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가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세상을 이미 이긴 성도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보석 안에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힘들면 힘들고 좋으면 좋고 이런 신앙인이었는데 옆에 계신 분 가만히 보시면은 이분 속에 하나님께서 보석을 이만큼씩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개 진짜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안에 아픔이 많이 있어요. 눈물도 있고 근데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들이 권사님의 눈에서 보일 겁니다. 권사님의 삶에서 장로님의 삶에서 집사님의 삶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오셨구나. 그 보석,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다듬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